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을 때 소나 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돈이나 물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재산이나 소유물이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소유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때 생겨나는 문제, 또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또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 안에 보면 자발적 가난이나 무소유의 전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뭐 재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아주 좀 귀한 헌신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이 자발적 가난이나 혹은 무소유의 전통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부자관은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부자에게 네 재물 의지하고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든 부자들에게 다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부자들, 귀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 재산 혹은 자기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두벌 옷 갖지 말고 지팡이나 전대나 뭐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랬을 때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가난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자기 소유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만 성경이 재산 필요 없고 다 무소유 그거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무소유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가 무소유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절집에서는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저 같은 목회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먹을 것을 주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무소유 다 그냥 자발적 가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누군가 이정표 역할은 할 수 있어요. 돈에 매이지 않고 재산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표 역할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다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자발적 가난, 무소유 그거 좋은 건데 이정표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경제활동을 부지런히 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 돈에 매이지 말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늘어날 때 사회적 갈등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산과 소유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가장 강조하는 거는요 누구 도둑질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배상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배상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절을 배상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요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를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살아있으면 갑절을 갚으면 되는데 이걸 잡아먹어버렸거나 아니면 팔아버렸다 이거는 일종의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소는 다섯 마리 양은 네 마리 왜 소가 더 많으냐 아마 소가 더 충격이 많았을 소를 잃어버린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양보다 소가 훨씬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받은 상처의 상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소는 다섯 마리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증거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좀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가중처벌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갑절이 아니고 너는 다섯 배 네 배 이렇게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반면에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나무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거는 아마 어떤 고의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자기 짐승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실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로 자기 짐승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자기 짐승이 나무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나무의 밭의 열매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갑절 몇 배 아니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몇 배 이렇게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포도원을 먹었다 하더라도 주인도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만 피해자가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이게 사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상식적인 규칙인지 몰라요. 그래서 도둑질은요 엄격하게 금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요, 심지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3절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네가 남의 것 상처 이게 손해를 입었으면 네 몸을 팔아서라도 너 배상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또 아주 재밌는 거는 뭐냐면 밤에 도둑질하다가 들키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일종의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상반절에 해가 돋은 후에는 비록 도둑을 봐도 만나도 죽이면 안 돼요. 깜깜한 밤에는 이 사람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뭘 어떻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이거 일종의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데 해가 돋은 후라는 거는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뭐 하는 짓이고 누군지 이게 다 보이는 상황에서는 비록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사람이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묵상한 것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해가 돋은 후에는 도둑도요 죽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 본문은요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재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메소포타미아에 아주 유명한 고대 법이 있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는요 중요한 것이 도둑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배상을 못한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느냐에 따라서 벌이 달라져요. 이를테면 노예가 있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고 귀족이 있다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벌이 더 커요. 이 율법의 정신하고는 많이 달라요. 율법의 정신은 피해 입은 사람을 보상하고 피해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데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뭐냐는 거에 더 이게 강조점이 있어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더 큰 벌을 받는데 보통 10배에서 30배까지 벌금이 있고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율법에는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죽는 법은 없어요.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사람이 죽지는 않는 거예요. 재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설령 도둑이어도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재산이 중요하고 소유물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소유나 남의 물건, 남의 짐승을 자기가 빌렸다거나 아니면 잠깐 관리, 누가 나한테 맡긴 거 이거 좀 지켜주세요 하고 잠깐 이게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소유권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짐승을 잃어버렸거나 언제든지 주인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요. 소유권 중요해요. 재산의 소유권. 그래서 우연히 자기가 얻은 물건도요 함부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러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의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어떤 물건 잃어버려도 원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잘 밝혀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입힌 손해를 다 갑절을 배상해줘야 돼. 원래 주인, 그래서 소유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것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잠깐 보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짐승이 와서 뭐 이렇게 늑대가 와서 자기가 맡고 있는 양을 찢어 먹어버릴 수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 사고가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물건을 보관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기가 지키는 동안에 도둑 맞았다 이러면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범위, 그리고 또 원래 주인이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으면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속하니라. 그래서 자기 혼자 그거를 지키고 있을 때 만약에 도둑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디 뭐 다쳤거나 기타 등등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배상해야 되는데 주인이 같이 있었다 이러면 자기 배상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서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네요. 누구 물건을 맡았는데 잃어버렸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손댄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건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내가 손댄 것 아니다, 내가 피해 입힌 것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참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고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서로 안에 일종의 신뢰인 거예요. 신뢰, 서로에 대한 신뢰. 그래서 소유, 재산, 뭐 양염소, 뭐 옷,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명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바람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근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서로 안의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재산 중요하지만 그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간의 신뢰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돈으로부터 자유한, 재산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